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정말 많은 신자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겉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마치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약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까를 고민하곤 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와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작년에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의사선생님은 72시간이 고비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윤슬 자매님 친구가 정말 많이 애쓰셨네요.
네, 처음 한두 달은 기도하면서 정말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줄어들었대요. 어머니가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으니까요.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두꺼운 판자로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급한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제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서 그대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면 기도가 어려워지죠.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합니다.
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마음속으로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도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신자라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과 두려움조차 오히려 정직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다윗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곤 했죠. 시편 13편 1절에서 5절,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 22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용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경험을 하신 걸 보면 신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었네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죠.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네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오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는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가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석영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기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할 수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계속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부탁하면 절대로 들어주기 싫은 것과 같네요.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는 무조건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온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잖아요. 심지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자녀가 부탁하는 모든 것을 언제나 바로 들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성경에서 억울하고 고통받은 사람으로 욥이 유명하잖아요.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괴로워했고요.
네, 욥의 친구들조차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회개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욥은 왜 그런 고난을 겪은 걸까요? 우리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도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조르게 되고요.
네, 그것이 바로 욥기 전체가 다루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변을 기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대답을 안 해주신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네요.
욥기 말씀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답변이 항상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워주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도 이해할 수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8절, 욥기 42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욥의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욥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과 계획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겠어요. 하지만 욥은 그런 고난과 무응답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수준 정도라는 거겠죠? 내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과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이 답답하지만 반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정도의 큰 능력이 있어야 그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이니까요.
네,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과 요구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에게 알려달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럼요. 선생님은 학생에게 배워주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선생님은 우리가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잘 배워줍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시간이 되었을 때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이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연 대답해 주실까요?
아니요. 시험이니까 알려주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상황일 수 있겠는데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항상 좋은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의 시간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보통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강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가만히 포기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없을 때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인지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길 원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는 고백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인 거네요.
아까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을 예로 다시 설명하면 지금은 시험 시간이라 선생님이 침묵하시지만 이 시험 시간이 끝나면 결국에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워주실 거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한 번쯤은 기도의 형태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주세요,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하곤 하죠. 하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요?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나요?
네, 그것이 가장 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 긴 시간을 계속 쉬지 않고 말씀만 하셨을까요? 쉴 틈 없이 10시간 동안 말하려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입안에 침이 전부 말라버릴 겁니다.
그렇네요.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항상 대화를 쉬지 않고 나누어야만 친밀한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것처럼요.
네,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대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인간관계로 생각해보니까 그저 가만히 옆에 있는 것도 가능한 거였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과거에는 응답받았는데 지금은 대답이 없으시니 답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나를 잘 돌봐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무능하거나 무관심해지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하나님이시죠.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8절 시편 77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 오니까. 아멘.
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생각해보니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저 무정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기도의 응답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기다림 속에서 보아야 하는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깨달으신 점이나 혹은 특별하게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전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고민하게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 말씀을 확인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성장시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안 듣는 사람에게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성실하심을 신뢰한다면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알아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신자의 기도가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할 줄 아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참 자유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카멜리온이라는 동물을 아시죠? 도마뱀의 한 종류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의 빛깔을 마음대로 바꾸는 걸로 유명한 동물이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카멜레온 같다라고 할 때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주로 사용하죠.
팔색조라는 새를 한 사람이 가진 다재다능함을 비유해서 긍정적 의미로 쓰는 것과 대비되네요.
그렇습니다. 카멜레온 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부정적인 것이 많은데요. 그런 모습 때문에 카멜레온을 제목으로 한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카멜레온은 자신의 모습을 능수능란하게 바꾸는 사람의 대명사로 비유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변신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변신이니까 틀림없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선한 의미일 것 같은데 바울이 어떤 면에서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켰는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사도직을 감당했는데 사례비를 요청하고 받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참 대단한 헌신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나오는 다른 이들은 바울 외에 말씀을 전하러 다녔던 사람들을 지칭하나요?
그렇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러 이것저것 돌아다녔던 순회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당당하게 사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돌보아온 바울 자신은 얼마나 더 권리가 있겠느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바울의 복음의 장애가 되기를 원치 않아 사례를 받지 않고 필요한 생계비를 거대한 육체 노동으로 마련했다고 했는데 바울이 생각한 복음의 장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네, 고대 로마 세계는 철학자들의 시대로 강연 문화가 성행했습니다. 철학적 깨달음을 가진 선생들이 강연을 하고 그 후에 돈을 거두어 생기를 유지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바울이 생계비를 요구하게 되면 바울의 복음이 한낱 세상의 철학처럼 치부될 수 있었기에 그것을 염려했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위대하고 유일한 복음을 위해 고대지만 자비량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생계나 부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바울은 복음 전파가 자신의 사명이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그것으로는 자랑할 수 없고 보수나 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직분 행하는 것은 당연함을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1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상은 복음을 돈 안 받고 선포하는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참 감동적인 말씀이네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너무나 철저하게 헌신되어 자신의 고난을 부인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였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끊임없이 염려하는데 바울은 복음 선포가 방해를 받을까 봐 끊임없이 염려한 사람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가진 권리에 몰두해 그 권한을 빼앗기는 것을 재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복음에 헌신하고 몰두해서 복음에 장애되는 것을 늘 염려했습니다.
사역자들이 급여를 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권리이지만 물질이 우상이 되는 자본주의, 만물주의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곳으로 살 수 있어야 마땅하지만 사례비를 받는 것이 복음의 의미, 사역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면 그 권한을 포기하고 자비량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과 복음이기에 그것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역자들뿐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명예나 대가가 복음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살피며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길을 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바울의 변신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로서 많은 고난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전의 고기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고 결혼할 권한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땅한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길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더 많은 사람은 얻고자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지요. 이후의 구절들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종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목사님, 유대인이라는 표현과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표현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즉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대기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은 바울 자신이 왜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같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중에 의식법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인 헬라인 줄 다 알미로라.
바울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제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도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본부인 수리아 안디오로 돌아가는 길에 겐그리아에서 나시린의 서원의식을 지켜 머리를 깎았던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레나 나시린 서원의식은 바울에겐 이미 파괴된 의식이었음에도 동족을 사랑하며 며칠이라도 구원코자 유대인처럼 의식법을 지키며 행동했던 것이군요. 아름다운 변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변신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는 앞에 나온 유대인과 대비되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표현에 오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글을 씁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 오히려 율법보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예수님에 의해 형제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는 법으로 강화되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곧 복음이기에 바울은 그 예수님이 제정하신 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안 지켜도 되는 의식법을 지켰지만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 때문에 부담이나 오해를 지우지 않으려고 그런 의례적인 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은 약한 자가 아니었지만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교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갓 빠져나온 고린도 교회의 초신자들을 위해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육체노동으로 생활비를 벌고 거기에 말씀의 사역까지 하려면 기력과 많은 연량이 필요했을 텐데 자비로 마련한 돈으로 고기도 사먹지 않았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도식적인 율법주의적 접근을 하지 않고 정말로 세심하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주로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은 소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러 변신의 이유를 총정리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바울도 사람을 살리는 복음 안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은 복음의 축복 중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영적 카멜레온이었네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카멜레온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 스스로 카멜레온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오해도 받았을 테지만 바울은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자유인이고 누구의 종도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고 모두의 종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루터의 말이 정말로 마음에 와 닿네요. 바로 우리가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달라진 왕의 자녀들이지만 다른 이들의 구원과 소망을 위해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와 같은 성육신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신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박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도 아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그 꽤나 권세 있는 사람이 타국에 가야 해서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 각각의 재능대로 자신의 소유인 다섯, 둘, 하나의 달란트를 맡기고 간 바로 그 이야기이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고 배의 이윤을 남겨 돌아온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지 주인을 기계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주인을 신뢰하고 존경했기에 오직 주인의 명령 하나만 바라보고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응을 떠올려 보면 그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이유를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은 주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과 충성, 신뢰관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충성된 반응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운동의 예를 들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당시 사회의 구호가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정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 경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올림픽이고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하던 경기는 이스트미안 경기였습니다. 그 종목으로 달리기, 권투, 레슬링, 격투기 등으로 지금도 있는 경기들을 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주 예를 들었던 운동 경기의 비유가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운동 경기의 비유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운동 경기 관람을 좀 더 즐기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도 남자라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달리기 경기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자 전력 질주를 한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상 받기 위해 힘을 다해 질주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특히 신앙생활을 달리기 비유로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기들 중 달리기의 비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네요.
네.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 중 부상당하거나 실격당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경기장 중간쯤 앉아 쉬다가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실력의 차이는 있지만 상을 받기 위한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음질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내가 너무나 닮고 싶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문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떨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그 행복감과 성취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인생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모하는 분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아직 그것을 얻거나 이룬 것은 아닌 과정이라는 사실을 달리기 비유가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의 칭찬과 상을 그려보며 마치 달리기처럼 우리의 여정을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칭찬을 그리며 달려가는 이 길에 필요한 것에 대해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이 길에 절제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선수들은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기 위해 식단도 관리하고 고된 체력 단련을 반복해서 합니다.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금메달이라도 받지만 면류관은 그 당시만 기분 좋을 뿐 곧 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더 절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달리기에 이어 또 다른 경기의 비유를 추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허공을 친다 하는 표현을 보니 손을 휘둘러 싸우는 권투나 레슬링 같은 운동이 생각나네요.
잘 보셨습니다. 바울은 권투 경기의 비유로 말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은 개인 공격 연습을 의미하지요. 시합 전 선수가 상대방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허공을 향해 공격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비유네요. 상대 선수 없이 허공에다 주먹을 날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겐 분명한 목표와 대상이 있기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몸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상생활 전체를 말하고 친다는 것은 면밀하게 주시하고 감독한다는 뜻이고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소명받았음을 잊지 않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권한을 다 쓰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써 영광의 주님을 배없는 그날을 고대하며 달려가고 있군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얼굴과 얼굴로 배없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우리가 어찌 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언제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일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열렬한 마음에 저희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길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사에 절제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션 성도님들, 바울에게는 고기를 먹을 권리, 결혼할 권리, 그리고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역자로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한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당시 세상의 철학 중 하나로 취급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생계나 부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의 의식법을 지켰고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는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시험에 들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듯 바울도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달리기 경기에서 경주자들이 상을 위해 전력 질주를 하는 것처럼 또 승리를 위해 고된 체력 훈련을 감수하며 절제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까지 범사에 절제하며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그날을 고대하며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까 두려워 자신의 인생을 면밀히 주시하며 통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사에 절제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열심히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많은 권리를 갖고 있었으나 그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철학으로 치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 모든 권리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며 바울의 삶의 목적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도 생계나 부가 아닌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 그들의 율법을 지켰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았고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지 않았음을 알려주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임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달리기 경주자들이 이기기 위해 절제하고 체력을 만들며 전력 질주를 하는 것처럼 성도들로 다시 만날 주님을 고대하고 범사에 절제하며 달려가려고 권면했음을 알려주어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삶을 통제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달려갈 것을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